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또 다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이러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고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함과 악독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국사범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도배를 했고 성이나 마을을 점령하면 칼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의 도시, 그렇게 잔인한 도시로 가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폭풍이 일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잠자던 그를 깨웠습니다. 그 깨움은 그의 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이었지만 아직 요나는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아서 하루길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요나서 3장 5절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는 마지못해서 선포를 했지만 그 반응은 대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마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왕마저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었고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그 무너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니느웨가 행한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성 밖에다가 박는 굴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서 그 박는 굴을 씹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 초막은 시들었고 낮에 뜨거운 열로 인해서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질문과 함께 요나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동일하게 나훔 선지자도 니느웨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훔의 뜻이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의 마을 또는 나훔의 마을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유대민족에게 끼쳤던 영향이 아주 깊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훔서 1장 9절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를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커러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검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아무리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커러진 가시덤불과 불에 타고 있는 검불, 즉 지푸라기와 같았습니다.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로니아와 메데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되고 난 뒤 불탄 지푸라기처럼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다가 1820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훔서는 가해자의 최후와도 같은 책입니다. 나훔서가 주는 교훈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경에 활동을 했고 나훔 선지자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경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 사이에는 약 150여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행했던 그 처음 회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와 같이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어 낮추는 그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기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처음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 상태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처음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회개는 삶을 새롭게 해주고 처음 사랑은 오염된 관계를 맑혀줍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니느웨가 처음 회개를 버렸다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치 영화 봄날은 간다에 나오는 대사처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망은 이 편지를 쓰는 요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시작했고 그 다음 사역자는 아볼로였고 그 다음 사역자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자가 사도 요한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는 전체가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도 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 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만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도가 목회한 교회,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교회에게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평생 설교를 하며 산 저와 같은 목사에게 너는 성경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이에는 약 30여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두 절인 에베소서 6장 23,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데 그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변함없이의 문자적인 뜻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슴 깊이 소망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주님을 향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데도 말입니다. 주님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교묘하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눈물겹게 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고쳐 세우곤 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에게 성경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I gain nothing 이라고 합니다. nothing 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게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로 갈수록 공부하는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신학 개론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신약신학, 구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등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신약 전체를 다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를 연구할지, 사도행전을 연구할지, 바울서신을 연구할지, 공동서신을 연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복음서를 연구할지를 또 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정했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전체를 다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천국에 관한 비유와 같이 아주 부분적인 것만 공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희미하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거울이 모두 다 동경, 구리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나타난 얼굴은 희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물박사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만물박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의 실천에 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문제로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눈에 쏙 들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해주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7년이 야곱에게 어떠하였는지를 창세기 29장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무엇을 손꼽아 기다릴 때는 시간이 참 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여행 갈 때 그 안에서 시간이 참 천천히 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제대 날짜가, 제소자들에게는 출소 날짜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차멀미, 배멀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승합차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앉아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도 멀미를 하지 않고 대학 3학년 때 부산에서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갈 때도 배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번 부산에서 거제도를 배를 타고 갈 때 멀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마치 제 몸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두 시간이 마치 이틀보다도 더 길게 여겨졌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을 종처럼 살았습니다. 7년은 2,555일, 61,320시간이나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것이 불과 며칠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가진 라헬을 향한 사랑의 시계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시계와는 달랐습니다. 그 사랑의 시계가 7년을 7일처럼 바꾸어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수고의 시계도 있었고 인내의 시계도 있었고 분별의 시계도 있었습니다. 그 시계들은 아주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시계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섬김의 원동력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을 5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의 처방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본래의 수준이 어떠하였는지를 깨닫게 해줄 때에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한 예의 전형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때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때 사이에는 약 24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장성하여 약혼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결혼을 한 것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때 전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소돔에 정착했을 때 롯의 처 역시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의 때가 인생에서 가장 세속적 욕망이 강할 때입니다. 그 역시 남편을 따라서 소돔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에 두고 온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천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미련을 두었던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문자 그대로 뉘우침과 고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일명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강요해서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둘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전부 다 탕진했고 또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둘째가 생각한 것을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 아들은 이제야 지난 날 동안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게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일꾼의 위치가 되고 나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일을 부려먹어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수전노인 반면에 아버지는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꾼이 양식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봉급을 주는 인자한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뉘우침, 회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같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부도 좀 막아주면 안 됩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못 고쳐줍니까? 등등 수없이 많은 질문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모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나 자신의 실상을 확인하는 순간에 마치 봄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확인한 둘째 아들이 취한 행동을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둘째 아들의 고침, 개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그때에 처음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덧입고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처음 회개의 은총을 입고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나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회개를 잊고 처음 사랑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사랑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처음 사랑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도 놓아버린 상태에 있다면 되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 놓았는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거기로 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에베소가 주는 허영의 가치관, 세속의 즐거움이 좋았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으실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전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음을 가슴 아파하며 명절 때마다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